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년 동안에 이곳에 수십만 명이 이력서를 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회사에는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재 발굴팀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꼭 와야 될 인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직하기를 거절하면은 마지막에 하는 수단은 그가 있는 그 회사 전체를 통째로 사버린다고 그럽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빌 게이츠의 기술 고문자이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눕 굽타.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굽타가 다니고 있던 회사 전체를 통째로 인수한 일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이 아눕 굽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빌 게이츠가 전용기를 보내서 태워서 자신의 정원에서 그가 좋아하는 특별 채식으로 만찬을 벌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눕 굽타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빌 게이츠가 굽타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전체를 다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눕 굽타의 사장이 갑자기 빌 게이츠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눕 굽타가 웃으면서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회사들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국내 11개 굵직굵직한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면접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을 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의 공통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역량을 보고, 두 번째로는 국제 감각을 보고, 세 번째로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본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사람을 뽑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뽑으실 때 다른 어떤 인재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대충 보시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날 전날부터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맡겨야 될 사도들을 뽑는데 그냥 뽑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뽑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40일간, 무려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는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그때 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뜨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땀은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 자리에 피가 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을 잠시만이라도 보았다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피를 흘려본 적은 없는데 죄야 아무리 죄야 아무리 해도 땀은 송글송글 맺히지만 핏방울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셨을까? 그냥 죄야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땀을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다면은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살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신중하게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외국에까지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도망도 다녀야 하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외국어도 좀 잘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원만한 대인관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식도 많이 있어야 하고 물질도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 선정하는 조건이 제자들의 자질과 그들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인성과 그들의 건강, 물질, 사회적인 지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그걸 활용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부자들도 있었고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무엇보다 그들의 인성, 그들의 성품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지극히 딱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비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시몬이고 그의 별명은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김덕인 권사님을 보면서 에스더야 별명 그렇게 지어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스더 이름 부르면서 에스더는 왕비죠.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우리 김덕인 권사님 보면서 에스더 그럼 이름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죠. 저는 권사님의 속사람을 봅니다. 속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 외모를 보면은 또 조금 그렇게 부르기는 조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뜻이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인데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은 그냥 다혈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합니다. 불안정하죠. 그런데 육중한 반석, 변하지 않는 그 반석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데에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반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기초석이 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17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번개입니다. 사실 이들의 성품은 번개 같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번개처럼, 천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사도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를 시키셨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다, 이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자들의 명단 맨 끝에는 보면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꾀를 맡은 사람이었죠. 머리가 잘 돌아갔고 비상했고 돈에 밝았고 그리고 이해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심히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다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똑똑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는가? 예수님을 팔아넘겨 난 다음에 그가 후회를 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큰 오점을 남겼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이렇게 했을까? 아파하다가 아파한 것까지는 잘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잘못을 용납을 하지를 못하고 그는 결국 자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많이 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것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시고 더 많이 통곡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부르셨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자,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주고 있지 않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처음에 한두 번 아버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 붙들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한 시간을 해도 두 시간을 해도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냥 5분만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5분이 아니라 1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받아 누릴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에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이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만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5분 10분 주여 부르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좀 붙들고 파고 들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하심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한 시간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러 나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5분 정도만 앉아서 주여 주여 하다가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어린 아이 성도이면 어린 아이 성도일수록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다 가버립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은 뭐 달라는 거죠. 엄마 젖 달라는 것이죠.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이죠. 찜찜하니까 목욕시켜달라는 것이죠. 전부 다 달라는 것 몇 가지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말씀을 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분 잠깐, 5분 정도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그렇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병든 제자입니다. 교회 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또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또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 교제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줄을 찾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줄을. 말씀을 펼치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앵무새를 키웠는데요. 그 앵무새가 말 딱 하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키스해주세요 자꾸 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맨날 키스해주세요 그 말만 하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도 목사님 가정에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목사님 집에 있던 앵무새도 말을 딱 한마디만 할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앵무새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이 목사님 우리 앵무새 좀 가지고 가셔서 거룩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막 맨날 키스해 주세요 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앵무새를 받아서 집에다가 한 우리에다 같이 세장에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앵무새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요. 이 교인의 앵무새 하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앵무새가 그동안에 딱 한마디만 했었는데 전에 하지 않았던 놀라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앵무새가 밤낮 무슨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엉뚱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나오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과 깊이 친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은 진정한 친교는 없습니다.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도 듣고 나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시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참 그 기도가 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 좀 보십시오. 제 고개를 감은 저를 보십시오. 참 저도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가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도 나와서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다.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가 살아야 성도들이 기도가 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 붙들고 목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성도들도 제발 좀 여러분 눈을 여시고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주여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애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군인이 총 쏘는 훈련을 했는데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는 무서워서 총을 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싸우는 훈련을 군인이 받았는데 총칼을 휘두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이만수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저는 이분이 간증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논리적으로, 십자가 복음도 논리적으로 다 증거하면서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다른 게 한 거 없어요. 모션만 취했는데, 야구치는 이 모션.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제가 4번 선수입니다. 4번 선수인데 저보다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3번에 있는 장효조 선수라고 그랬습니다. 장효조 선수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처럼 높은 선배라고 그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만수 집사님이 겁도 없이 그 앞에 딱 서서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하는 걸 보면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장효조 선배님, 오는 주일날 저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그냥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뭐 논리적으로 십자가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저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팍 주먹이 날아와서 얼굴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내가 4번 타자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섰습니다. 선배님, 오는 주일날 저와 함께 교회 가십시다 했다가 갑자기 주먹이 푹 하고 날아와서 또 맞고 떨어졌죠. 다시는 내가 전도하나 봐라 하면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 가서 이만수 집사님이 참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장효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장효조 선배도 주먹으로 두 번 쳤으니까 뭐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었겠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만수야, 나 교회 나간다. 나 교회 나간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목사다 그랬대요. 목사다. 여러분, 이만수 집사님이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논리가 있거나 설득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휘두른 것이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근데 그분의 전도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만 합니다. 교회 갑시다. 적어도 이 이만수 집사님은 나가서 총은 쏘고 있는 겁니다. 작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작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제가 일부러 김애농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신내림을 받았고 눈에 귀신을 보던 사람입니다. 귀신과 함께 생활도 하고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가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과 함께 있을 때, 무당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짜증을 잘 낸다고 그럽니다. 툭하면 짜증한다고 그래, 짜증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짜증을 너무너무 많이 낸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것도 잘하고 잘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사람 뒤에서 욕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귀신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친구가 금목걸이를 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빚을 내서라도 다이아 목걸이를 산다고 그럽니다. 빚을 내어서도 왜 그러냐면은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쉽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쉽게 질투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동안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이 사라지고 또 엉뚱한 곳에 가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엄청난 귀신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눈을 열어보니까 여기 달라붙고 여기 달라붙는데 막 괴로워하고 막 뒹굴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여기 목에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있던 귀신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귀신이 달라붙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한 시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귀신과 싸우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말을 했더니 달라붙었던 귀신이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고 왜 내게는 이렇게 귀신이 많이 달라붙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도 알고 보니까 그가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달라붙지 않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꼼짝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자꾸만 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면은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모든 일들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회당에 성경 두루마리가 한 권씩 있었죠. 그래서 온 회중이 모이면은 그 자리에 목사님이 서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 바로 그것이 읽는 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듣는 자들과 즉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이죠. 저는 읽는 자고 강론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분들입니다. 회중을 말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즉 예배 자리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자주 모여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모여야 하고 수요 예배도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죠.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마당에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폭격으로 팔이 다 떨어져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원할까 다시 만들까 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써놓았냐면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를 또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귀신의 그 모든 능력들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